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들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어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었죠.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유다의 그 나름대로의 회개지만 그건 성경이 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그 후회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는 아파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 아파함이 용서를 받지 못하죠. 자,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쓰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27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실은 종교 관원들은 그들이 참람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로써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주님께 맹세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관원들에게는 그것이 참람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죄목으로 당장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사형 집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었죠. 따라서 그들은 로마 법정에 제소할 고소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지금 인도에 갔던 겁니다. 당시 반역죄는 사실 로마에서 가장 큰 죄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이용할 것으로 지금 고소장을 꾸민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한다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또는 네가 말한 것과 같도다. 그 내용이에요. 12절로 가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그분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2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거로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마태는 이때 일어났던 여러 기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이 기사에 많은 지면을 활애해서 기록을 해나가는데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마태가 전하려고 했고 이 마태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면에서 이렇게 좀 적지 않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단지 마태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적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확실히 빌라도는 종교 관원들이 사형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들은 그랬을지언정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정말 그들이 풀어달라고 했던 바라바가 바로 그러한 죄목이었던 거죠. 이제 빌라도는 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춰주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주 예수님을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유월절 절기 중에 유대인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리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던 거죠. 그 선택이란 예수님이냐 아니면 살인자여 강도여 반역자였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죄인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냐. 17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추측했던 거죠. 예수님과 바라바는 너무도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8절 보시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능숙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때문에 그는 무리가 바라바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를 놓아줄 것을 요청할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멋진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는 미신에 사로잡힌 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는 미신적인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인지도 모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그랬으니까요. 이런 종교들은 사실 거의가 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저는 이 경고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녀가 의로운 여인이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조사해서 그분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신에 사로잡혀 자기 남편에게 그분과 아무런 상관도 갖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줄 알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거든요. 20절로 가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실은 종교 관원들은 아주 능숙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멸하도록 요구하자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21절로 가보실까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깜짝 놀랐죠, 빌라도는.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그렇게 비열한 것인지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22절로 가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한 죄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무리에게 묻는 로마 재판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자기가 고난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벌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한데 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빌라도는 재판관이어서 그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빌라도가 반복해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어 사적으로 그분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여, 그대가 만일 내게 협력하기만 하면 나는 그대를 여기서 놓아줄 수도 있어. 또 그것이 나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요 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그가 주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빌라도가 재판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고 예수님은 재판자가 되셔야 했던 겁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대답은 한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들의 큰 소리는 빌라도의 얼굴에 쏟아지게 됩니다. 23절 한 절만 더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소리질러 터우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들은 결코 자신들의 주장에 어떠한 정당성 그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랬던 겁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이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4절로 가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효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대하야에 대하를 가져오라고 했고 예수의 처형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었지만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가 손을 씻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아니 자기들만 하면 됐지 자기들의 자손의 불행하게도 그것은 훗날 그대로 그들에게 실현되잖아요. 그들이 당한 비참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그 스스로 이 비열한 무리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올바른 결정이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었었죠. 한데 그렇게 되나요? 27절을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랬어요. 군병들은 아무렇게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야수와 같은 잔인한 무리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십니다. 28절 29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용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은 주님께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더 아파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군병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 전까지 실컷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건 죽어야 할 사람이고 그들은 그분의 수족을 절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것도 그분에게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수들과 하는 핫핸드라는 잔인한 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군병들은 죄수들에게 그들을 주먹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주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죄수의 눈을 가리고서 한 사람을 죄하고는 모두가 힘껏 칠 수 있는 것만큼 그를 내려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군병들이 사람들을 처형하기 전에 그들만이 노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에 가린 수건을 풀었습니다. 만일 죄수가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는 자기를 때리지 않은 군병이 누구인가를 알아맞추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죄수는 결코 정확히 알아맞힐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죄수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믿기로 주 예수님은 이런 매를 맞고 안면이 흉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없게 되셨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52장 14절에서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용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굴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그에게 가했던 모진 시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도 너무 쇠약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것은 오늘날 골든 갈보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골든 갈보리는 골고다의 유적지로 추정되어서 지정한 제네랄 골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지역은 너무도 많이 변화가 되었기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 알아내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확실히 고든이 선정한 지형도는 골고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흡사해도 해골에 불과한 해골을 방불케 하는 장소입니다. 34절로 가보세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 갈할 때에 초로 뭐라고 그랬죠? 아쉬웠느니라. 참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고초를 겪으셨는지 35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생생한 묘사를 나타낸 예언 시편 22편에 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되어지는 36절은 거기 앉아 지키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 이른 인간을 봅니다. 여러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을 보기 위해 우범지대나 또는 감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기 앉아 지키더라. 본인은 이 무리 가운데 다섯 사람 사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그는 과거에 죄인 중에 두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불렀지 않나 싶은 겁니다. 37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이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저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막 조롱 섞인 말로 외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그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것도 이때 입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들이 긍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을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41절 봐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회롱하여 가로되 이 못된 패거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데 성공한 다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평안히 죽기를 바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분을 조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 자,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장면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